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성령님 임하셔서 온 세계 위에, 온 땅 위에, 열방 위에, 분열이 있는 땅 위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되어서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앉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과의 하나님의 신실이라 진부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걸어갈 때에도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 속에서 더욱 증거됨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조차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헛된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허상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의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려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보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또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목적에 집중하지 않으면 점점 수단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인데 그 목적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점점 흐려지게 되면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어야 할 수단에 오히려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타락이란 게 그래요. 뭐 타락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할 목적이 점점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 타락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내가 타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는 무슨 다른 여러분의 행동을 들여다볼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어떤 목적을 살고 있나? 왜 내가 살아야 하나? 내가 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이걸 놓치면 인간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고 자기 생각하는 방식의 삶을 합리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옳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방식에 젖어드는 게 타락인 줄도 모르고 타락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타락해가는 겁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고 어떤 직업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따라서 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출발했던 출발점,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이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시작한 일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출발점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한 걸음도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사악해지고 교활해지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교활하죠. 매일 입으로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매일 성경을 펴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못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괴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사사기를 펴는 까닭은 일반적으로 신앙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제 신앙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가고 있는가, 타락한 줄도 모르고 타락하는가. 알기나 하면 돌이키기나 할 텐데 점점 신앙이 두터워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도대체 이 전쟁은 왜 시작된 겁니까? 뭐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했죠. 바로가 그토록 완강하게 내버려주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 번이나 재앙을 일으켰으라도 기어이 하나님은 출애굽 시킵니다. 기어이 하나님은 중단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사흘 길이면 가나안 들어갑니다. 40년간 뱅뱅 돌게 만들었어요. 왜요? 사흘 길 거쳐서 예배하러 나가겠다고 출애굽 시켜줬는데 진짜 예배 드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 훈련을 위해서 아니 내 중심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을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40년간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낸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들여보내죠. 뭐 하라고 들여보냅니까? 바로한테 나가겠다고 했던 설명이 뭐예요? 나가겠다는 명물이 뭡니까? 사흘길 떠나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간다고 나온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도저히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들을 내어쫓고 그 땅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들려고 들여보낸 거란 말이죠. 이 시작점, 이 출발점, 이게 흐려지면은 어떻게 되는지가 사사기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예. 근데 뭐 가려고 할 때 가라고 할 때 제대로 가기나 했습니까? 뭐 얼마나 가난적이죠. 광야에서 속을 썩겠습니까?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걸 몇 번씩 얘기했겠어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네. 가나안 땅 점탐꾼을 보내서 12명이 갔다 돌아와서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이 그 땅은 뭐 땅이 아주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주민들은 아낙 자손이라서 장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백성이다. 그 말을 듣고 밤새 울면서 돌아가자. 저 모세와 아론 때려치우고 새로 지도자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새로 시작하자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용서받은 겁니다. 이런 백성들이에요. 이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약속하고 약속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여리고 성이 뭐 그냥 무너졌겠으며 요단강이 그냥 멈추었겠습니까? 아니 뭐 그 앞에 홍해가 그냥 갈라졌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잠시 그야말로 젓가락 하나 얻는 정도예요. 무슨 대단한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1장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1장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했다라는 승전보를 듣고 시작하는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 땅의 백성들 내 손에 붙였다. 너는 이 전쟁 이미 이긴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유다 지파가 조금 마음에 캥기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불안한 느낌도 있었으니까 시몬 지파를 데리고 간 거죠. 사실 뭐 겉보기는 동액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게 좀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연전연승이에요. 뭐 이 사람들 대단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편제가 무슨 탁월한, 그것은 뭐 로마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이런 군대가 지금 어쨌건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차례로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빌 주민까지 지금 이제 쳐야 되는데, 이 드빌 주민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갈렙이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산지를 달라고 모세에게 떼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헤브론을 장악했을 때는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묘가 있는 곳 아니에요? 정말 그 지역을 차지했을 때는 온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것 같은 감격이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또 녹록하지 않습니다. 드빌 주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이제 이 갈렙이 딸 악사를 내건 거예요. 이 성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리라. 내가 사위로 맡겠다.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이 전쟁에 진짜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내 사위가 될 것이다. 갈렙다운 판단이고 갈렙다운 제안이에요. 사위를 얻는데 가장 큰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자기 조카가 가서 이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니엘이 악사가 탐이 나서 무슨 이 전쟁에 전심을 다 했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싸웠을 뿐이지만 사실 악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배필이겠죠. 따라서 성경은 그가 악사 때문에 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악사가 대단한 절세 미인이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사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그 밑에 본문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악사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가 지금 14절부터 15절에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줬더라. 단 두 절이지만은 이 악사라는 딸이, 갈렙의 딸이 어떤 이 여인이었는지를 아주 많은 그 이 저기 함축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첫째는 출가할 때에 온니엘에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가만 내버려두면 이 온니엘이 지금 빈손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땅을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구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게 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성, 그 땅, 주권,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분배가 끝났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가하면서 온니엘을 설득해서 먼저 땅을 구하자, 토지를 구하자, 하나님의 땅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될 사람을 설득을 해서 아버지에게 땅을 얻어내자는 거예요.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러나 대담한 요구예요. 악사는 지금 여러분 뭐 혼수를 더 요구한 게 아니에요. 지참금을 더 달라 그래라. 무슨 뭐 보석이나 옷을 더 달라고 그래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 믿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뭘 구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구하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고 사람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 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열심을 다 하십니까? 뭐가 목적입니까? 근데 악사는 지금 땅을 구하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근데 여기 보면은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렸대. 나귀 하나면 그냥 가도 돼. 이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여러분 리무진이야,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나귀란 1950년대, 60년대 여러분 외제 자동차나 차와 마찬가지예요. 혼수 중에 혼수요. 팔레스타인의 재산 목록 1호나 마찬가지요. 이 정도 받으면 받을 만큼 다 받은 겁니다. 나귀 한 마리 받았으면. 왕족들의 결혼이나 있을 법한 혼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혼수에 만족하지 않고 땅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차 없이 집만, 집 없이 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차가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중요한 걸 아는 거죠. 차 이까지가 없어도 집이 있어야죠. 요새 애들은 안 그렇겠죠. 그래서 병든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차를 사면 샀지 집 살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어쨌건 지금 이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리며 밭을 줬는데 또 내린 거예요. 또 내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밭을 줬는데 또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갈렙이 깜짝 놀랐죠. 또 뭘 달라는 거냐? 딸들은 다 도둑 중에 도둑이라 그러더니 진짜 극심한 도둑이네. 아니, 샘을 달래 또 샘을 달래. 샘은 요새로 치면 유전이나 뭐 금광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겝으로 가는데 남쪽 땅으로 가는데 남쪽의 그 땅에 가면은 샘이 더 중요하다. 샘이 있어야 먹고 살든지 무슨 뭐 농사를 짓든지 뭘 할 거 아니냐. 샘을 달라는 거예요. 샘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뿐이지 과연 악사가 그렇게 뭐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다 그렇게 속단할 수 있냐, 당신이 무슨 뭐 악사 뭐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어쨌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로움과 불의함의 기준이 나눠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앞에 보면 나중에 딱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딸이 다섯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딱 분별을 안 한다고요. 분별을 안 할 때 슬로보아스 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하나님의 유업을 왜 안 주냐? 딸이라고 왜 하나님의 유업을 안 주냐? 사실 아들과 딸들에게 요새 동일하게 유산을 배분하는 이런 그런 집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성경적으로 그런 데 근거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딸들에게 안 주냐? 오히려 여러분 아들들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슬로보아스의 다섯 딸 이름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이 딸들에게 동일하게 땅을 나눠주라는 게 모세의 판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상속해야 한다는 이 믿음의 유업에 대한 요구, 이건 정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요구요, 대담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면,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시아버지와 상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 의롭다고 기록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이고 우리 기준으로는 무슨 폐륜도 그런 폐륜이 있냐 하겠지만 다말의 마음이 무슨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 믿음의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그걸 나무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오늘 바뀌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 겁니까? 뭐가 여러분들 진정한 목적입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목적은 뭡니까? 교회는 뭘 위해서 이날 오늘 이렇게 존재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뭐 그 흘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뭐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게 전부죠. 뭐 어쨌건 이 지금 악사가 주의 뜻을 따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갈렙이 얼마나 관대한지요. 샘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윗샘, 아랫샘 두 개를 줬어요. 샘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샘 두 개를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주신다는 것, 공급하신다는 것, 그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욕심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지 그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뜻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뜻이 분명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1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란 생명이에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곳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두 배, 세 배가 아니에요. 장사에서 두 배, 세 배 남기면 어우 대단한 수익성이다, 대단히 많이 남겼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열매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돈 되는 거 두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하고 있으면 그냥 굶어 죽지 않게 해준다는 거고. 그래서 이 악사가 놀랍게도 정말 결국 온니엘을, 남편을, 온니엘은 왜 이렇게 지금 등장하냐면 이 사사기에서 온니엘이 결국 첫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정을 세웠는지를 먼저 보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다고 해요. 겐 사람. 겐은 미디안 족속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애굽 십장을 살해하고 나서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를 전전하다가 이 겐 족속인 장인 이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결국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는 십보라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어쨌든 이 모세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 그는 이 모세를 사위로 맞아들이는 바람에 그 족속 자체가 구원받는 족속의 대열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명맥을 이어가는 후손,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후손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열정을 보고, 그 믿음의 능력을 보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같이 왔냐 안 왔냐는 혼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같이 가자고 호밥한테 얘기합니다. 처남이죠. 호밥한테 얘기했더니 호밥이 거절해요. 우리 민족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드로는 확실히 겐 족속, 그 땅에 있는 미디안 족속 땅으로 돌아간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호밥은 처음에 안 가겠다고 하다가 설득당해서 같이 간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이 사람들 데리고 결국은 들어온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나중에 이곳에 거주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방인을 점령하는데, 이방인을 징벌하러 가는데 가나안 땅을 징벌하러 가는데 이방인, 하나님의 편에 선 이방인들도 그게 동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별을 엄격하게 이렇게 자로 그어놓고 유대인만 구원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 믿음의 편에 서냐? 아니, 곧 누가 하나님의 대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얘기가 나중에 쭉 이어지면은 기생라합의 얘기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여리고성에 살아도 가장 천한 신분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택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울 시대 가면은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다고 전쟁할 때 거기에 섞여 살던 이 겐 족속에게도 사전 통고해 줍니다. 피하라고. 사실 전쟁 개시하기 전에 도망가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비밀이 새면은 다 그거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게 그 얘기가 사무엘상 15장 6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6절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이 쌓은 은혜로운 일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물줄기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낯도 코도 본 적이 없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은혜를 이곳까지 받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 3장 4절, 7절 얘기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34장 7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이거 우리가 잘 혼동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보이시죠?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살인죄 용서받았습니다. 간음죄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벌은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치러야 할 벌이 면제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용서와 벌의 용서와는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고 잘못했다면 끝납니까? 배상해야죠. 사람 속인 걸로 뭐 사과하면 끝난 겁니까? 하나님은 사과하는 걸로 끝날지 모르죠. 그러나 그건 갚아야 되는 빚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봉하리라. 인자가 천대까지 가는 데 비해서 3, 4대까지는 지극히 짧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좌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은 끼칠 수 있다는 거란. 우리가 왜 좋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까? 자녀들한테 뭘 남겨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게 믿음을 지킨 것 말고 자녀들에게 뭘 더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그보다 더 좋은 선한 유산이 어디 있어요? 천대까지 유산을 물려주는 게 뭐, 여러분, 뭘 해서 우리가 천대까지 유산을 물려주겠어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거죠. 어쨌건 이 모세 장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정벌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본인들은 비록 정복전쟁에 어떻게 참여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에 대열해서 탈락하지 않도록 그 후손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유다는 시몬 지파와 함께 차례차례로 가나안 땅에 정벌을 해나갑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있죠. 네 군데 이름이 나오는데, 예. 처음 보니까 스밧, 예. 그리고 또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 지역들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어요. 점령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점령했다는 것은 그 땅의 거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자, 점령했다. 그러면 점령군이 피점령된 백성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령 뭐 우리가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그럼 우리는 일본의 권력이 우리 한국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그들에게 다 뺏겠습니까? 우리는 틈만 있으면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1945년 우리가 독립을 쟁취, 뭐 우리가 싸워 산 것도 아니라 주어진 독립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끝내 독립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배신을 생각했던 민족이에요. 일본 쪽으로 보면 그건 팔레스타인 땅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 우크라이나 땅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땅을 점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잔인하게 이게 명령을 하세요? 아니, 그 사람들 살 때가 있어야죠. 근데 그 사람들 쫓아내라고 얘기한다. 사사기는 쫓아내라는 얘기에 불복종했다는 거예요. 점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점령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점령당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중심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 뿐이지, 그 사람들을 내가 억제하고 통제하고 있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의 첫 전쟁은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배신당한 게 전쟁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4장 4절이에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그돌라오멜이 12년 동안 잘 다스렸어요. 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전쟁하기 전에 그들이 잘 복종했어요. 12년간 복종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 13년째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게 큰 전쟁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전역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세계로서는 팔레스타인 세계대전입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전쟁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나라가 전쟁에 다 참전한 거예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마치 뭐 연합군과 동맹군이 이렇게 2차 대전 치렀듯이, 예. 북부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남부 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왜? 배신으로 시작이 돼요. 배신으로.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의 참화를 보면서 우리가 뭐죠? 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오늘날 우리가 꼭 영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쫓아내라는 게 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얻어내는 영적인 교훈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교회 와 있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하루 종일 여기 안에 있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욕심을 내고 있고 무슨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 몸이 여기 하루 종일 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고집과 탐욕을 피 흘리기까지 내어쫓으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싸워야 할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히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이를 불태워서 제사드리는 인신 제사가 곳곳에 몰래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가 성행하던 때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그들의 동화되지 않도록 말이죠.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네 군데 이름이 나오는데 스반만 진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 호르마는 하람, 헤렘에서 나오는 말로 진멸하다는 결국 뜻이에요. 이 스반만 진멸, 다 내쫓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데리고 산 거죠. 에스글론, 에글론, 가자. 지금도 가자 지구는 지금 뭐 트럼프가 저 거기 뭐 미국 사람 보내겠다 어쩌다 가는 모양인데 거기 지금도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다 내쫓지 않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예.
300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위에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해변과 지역의 세 군데가 전혀 점령은 되었지만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유다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유다 지파는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또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산지 주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고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좌우 대칭이 안 되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산지 사람들은 쫓아냈는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골짜기 사람들은 못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산지 사람들은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골짜기 주민들은 못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산지 사람들은 쫓아냈지만 철병거가 있는 관계로 골짜기 사람들은 못 쫓아냈다. 됐다. 못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해야 논리가 맞는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골짜기 주민은 못 쫓아냈다? 이거는 엇박자나 마찬가지고 엇갈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표현을 다시 옮기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골짜기 주민들과 싸울 때는 철병거가 두려웠으므로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해야 정확한 기록이 되는 것이죠.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싸웠느냐? 아니면 믿음보다도 철병거가 눈에 크게 들어와서 두려움으로 싸워서 두려움에 패배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싸움은 두려움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3절까지 얘기해요.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3장 얘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2명이 가서 정탐꾼이 보고 와서 갈렙과 요아수를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첫째 산지를 같은 걸 보고 왔어요. 40일 동안. 근데 그 땅을 평하기를 거민들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못 살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 살고 있었습니까? 못 살 땅이라서. 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은 네피림 후손이어서 아낙 자손이라서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 보기에 내가 메뚜기 같니? 자기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속으로 평가하고 와서 그걸 그냥 백성들에게 냈더니 백성들이 밤새 울었다는 게 이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의 보도를 들었더니 온 백성들이 흥분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자고 나섰던 게 그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10명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10명의 사실과 다른 그런 리포트를 듣고서 백성들이 그렇게 흥분했단 말이에요. 뭐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보고를 듣고 제정신을 잃어버렸던 백성들, 반면에 여러분들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곳을 다니고 돌아온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14장 7절 8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사람이 못 살 땅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결국은 이 엇갈린 판단 때문에 광야 1세대는 정탐꾼 10명의 말을 믿었던 광야 1세대는 모세를 내치자고 했던 광야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갔지 광야 1세대를 데리고 광야 땅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싸울 수 없는 전쟁이니까. 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광야 2세대의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놓친 결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있다는 걸 아시죠? 다음 세대가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사태들은 예견된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신앙보다도 우리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보다도 우리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가 다 모든 지금 결과 아닙니까? 점령하면 뭐합니까? 점령하면 내 쫓으려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후폭풍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설 건드려 놓고 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됩니까? 한국 역사 지금 전후의 70년은 무슨 역사예요? 체제전쟁이 끝났습니까? 이념전쟁이 끝났습니까? 사상전쟁이 끝났습니까? 하나도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다 드러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믿지만 70년 동안 우리가 뭐 경제 개발도 좋고 뭐도 다 좋지만 가장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뭐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돈 버는데 정신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할 것인가? 걔들이 살아갈 삶의 기준은 뭔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 꼭 같은 꼴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월급 좀 더 잡는 애들 만들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 보낸 애들 뭐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 그러니까 세상은 외면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대로 삽니까? 명령대로 삽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부터 돌아봐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 각자 돌아봐야 될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대로 살고 있나? 믿음대로 안 살려면 뭐하러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매주 주일날 뭐하러 간다고 매일 아침마다 뭐하러 예배를 드리며 매일 성경은 왜 읽느냐는 말이에요. 누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딴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입니까? 과연 철병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냈어요. 정탐꾼이 봤던 바로 그 아낙 자손입니다. 10명이 돌아가자고 했던, 두려워했던 바로 그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나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던 갈렙은 그 아낙 자손, 동일한 아낙 자손을 다시 한번 맞닥뜨려서 다 쫓아냈습니다.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왜 못 쫓아냅니까? 철병거 때문에? 철병거가 두려운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땅을 이걸 다 내게 주셨다는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두렵게 보였고 철병거가 더 크게 보였고, 믿음으로 싸웠다면 철병거는 진멸의 대상이 되었을 뿐인데 그래서 피해버린 거죠. 만만한 대상만 골라 싸우고 두려운 대상과는 안 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싸움인지를 그렇게 절규하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의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이요, 구원의 싸움이요, 말씀의 싸움이요, 기도의 싸움이다.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유예요.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쫓아내야 할 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쫓아내야 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무엇이고 이 땅에는 누구를 쫓아내야 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 같은 적들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헤브론에 의해서 헤브론을 쫓아내버렸고 아낙 자손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 족속들을 누구는 쫓아내었고 누구는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덮친 거대한 물결은 박해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세속화라는 물결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기준점으로 삼는 것을 기준 삼고 그러다가 교회는 여기까지 내몰린 것이죠. 저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상대할 때 강고한 기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기준, 철옹성과도 같은 기준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기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의 기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기준을 놓쳐버리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사기적인 악순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뒤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기준으로 삼아갈 때 세상이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을 검증하라고, 입증하라고, 살아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다가 죽든 살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이 한 주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보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한번 철저히 거부하고 그들과 맞서 하나님 전혀 두려움 없이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듯 우리를 이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우리의 원적지, 본적지는 하늘입니다. 땅으로 들여보낸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확립해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높이 들여 올려야 할지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전부 내어드리는 생애가 되도록 주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까?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판단을 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양심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움직이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시고 하나님이 발행하면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이 머무르면 곳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아무 증거가 쥐어지지 않을지라도 말씀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어디를 가더라도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게 하시고 녹아내리는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으니 우리의 생애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뜻을 따라 마음껏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생애를 불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제 고기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